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곧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들을 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 62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절에 그렇게 그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왕궁의 잔치였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라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에 연이어지는 26절부터의 제자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때 단순한 초청의 거절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와 사역으로 이해할 때 더욱 깊이 음미해 봐야 될 경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왕의 잔치 같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가겠다고 해놓고 막상 시간이 되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하고 귀한 교훈을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이지만 우리를 일깨우는 비유요. 이스라엘 속의 일상적인 비유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그 초청에 거절하지만 이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두려운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역시 한네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잘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비유는 큰 잔치를 베풀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말씀들은 성경에서 더러 나타나는 내용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신부로 비유되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흐름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결국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사도는 지상의 교회의 온갖 시험과 시련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같은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로 언급되는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천국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잔치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몇천 년에 걸쳐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된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인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기대하지만 참 극락, 천당,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외에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렇게 시편 4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해도 분주한 뿐이고 끝나고 나면 준비했던 사람은 피곤하고 초대했던 사람들은 허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드리고 준비한 생명의 잔치만이 우리 영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잔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의 초청에 응답하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절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 상반절 보죠.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들이 이스라엘과 이 천국 잔치를 약속했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초청된 그들이 정작 천국의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된 잔치에 두 번째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는 데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거절하는 세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잔치 참여는 뒤에 나타나는 제자의 도,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제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제자의 도의 사역에 초청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에서는 처음 초청을 하고 이미 허락을 받은 뒤에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 초청을 할 때에는 어떤 경우도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적대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잔치를 하면 초대장을 내고 그리고 그 초대장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지 가부를 이메일로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응답을 받죠. 그런 다음에 잔치 가까워지면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어떤 공문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 아랍권이라든가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초대장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응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되었을지라도 두 번째 반드시 종들을 그 초대된 손님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들이 갔을 때 만약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걸 갖다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초청에 응대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8절. 그렇죠? 자, 이스라엘 속에서 대개 이렇게 밭을 사는 사람들은 연령이 많은 사람들, 노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밭을 삽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밭을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이 핑계를 대는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이거든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창 사업에 바쁜 중년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사업,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노년이나 중년의 사람들은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조금은 정중한 거절과 함께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0절에 그랬죠? 이 사람은 아직도 사리 분별이 어려운 청년의 나이, 즉 혈기가 있고 연기 방장한 그리고 그 이하의 젊은 우리 학생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율법조항을 비로소 변명도 없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갈 길을 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젊은 때에 내 아내가 또 그보다 어린 나이는 아이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조항이 있죠.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나 밭을 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를 산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가든 사람이든지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불갑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변명은 존재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와 같이 더불어 그 잔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장가든 것이 핑계가 됩니까? 사업이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신앙 열심히 하겠다고,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나면 이 전세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나면 내가 교회 열심히 가겠다고. 또 청년들 그럽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하지요.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자녀를 좀 키워놓고 지금 자녀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내가 자녀만 좀 크고 나면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적당한 시간은 이런 입장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변명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변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적당한 때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할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변명을 하려면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대고라도 하나님의 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명령에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는 봉사하지 않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잘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변명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첫 번째 약속해놓고 두 번째 거절해버리는 예가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도 몇 가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변명이 있어서는 못 지는 성격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십자가의 고통을 보셨죠? 변명이 십자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준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 당부하고 계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인의 진노를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대단히 진노하는 주인을 보죠.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약속해놓고 정작 시간이 되었을 때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초청한 주인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득이 될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르기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상황 때문에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문제도 몇 주간 변동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 때문에 이루시는 이 역사 속의 구원의 일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청된 본래의 손님들이 못 온다고 잔치를 연기하시거나 취소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늦죠. 원래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도 아이 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늦게 해도 어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레벨들, 최고의 가치들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잔치할 시간에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간에 모든 시간과 역사는 주님의 정한 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변경치 않으실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시간은 인간이 나태하다고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는 잘못된 무모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서를 공부하는데요. 잠언서가 바로 그런 교훈서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두 번째로는 절대로 최고의 연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처음 초대한 귀족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그 일로 연연하거나 고민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레 생각하기를 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내 없이는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공격을 축켜 세우려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잃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도 사용되지 않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로는 잔치의 손님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여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좀 리얼하잖아요.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주인은 초청된 사람들 대신에 이 잔치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청한 사람들은 어찌 보기에는 이 큰 잔치에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늘상 가르치셨던 대로 이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을 말하기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최고에만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거절된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았고 그 잔치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현실에 만족지 않으십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겠는데요. 그 종에게 이르되, 이 21절 하반절하고 23절까지를 일곱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빨리. 왜? 시간이 촉급하니까요. 빨리. 두 번째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곳을 얘기하는 것. 즉 부여로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골목은 뭡니까? 주로 개토, 인정받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의 거하는 처소를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 병신, 소경, 저는 자들 데려오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하였더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2절 그렇게 돼 있죠? 23절에 가서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네 번째로 뭐예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다섯 번째, 사람들을 강권하여, 여섯 번째, 데려다가, 일곱 번째,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우리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구원받은 사람에 만족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적다. 아직도 적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잔치는 큰 잔치인데 아직도 적다. 우리 서면 교회를 보면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거리거리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는 종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서면 교회를 향하여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온갖 사람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억지로 데려다갑니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최근에 번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서면 교회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5절이죠?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보다 더 좋은 낙원을 찾아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리스도의 순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환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뱉고 채찍질하는 로마의 병정들을 향해서 진노를 합니다. 너무한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는 야비한 종교 지도자나 힘이 빠지리만큼 씩씩거리며 피가 자신에게 튀기는 것을 즐기며 채찍질하는 로마의 군인도 실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은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진노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순환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변명하고 거절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수치를 당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일깨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들의 연연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공부를 끝내고 결혼하고 집이라도 마련하고 나면 자녀를 좀 키워놓고 갈터이니 나를 봐주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핑계되고 있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며 사랑이며 긍휼임을 알아서 지금도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나 자신이 주님을 노엽게 했다고 깨달았을 때는 때가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언제나 누구나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순종과 응답만이 우리를 영광과 은혜의 잔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는 경계로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을 드릴 때 영광의 잔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감격과 천국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